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뭐가 잘 사는 건지에 대한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잘 사는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에 대해서 꼭 그렇게 좋은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야, 물론 재물이야 가치 중립적이죠. 문제를 삼는 건 부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부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한자들아, 부유한자들,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고 통곡하다는 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쳐서 그냥 회개하는 눈물을 쏟으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고생이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무슨 고생이 임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는 고생이 임하기 때문에 가난을 피하려고 하고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대다수가 가난했습니다. 부자들이 교회가 오지 않았어요. 아니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왜 부자들이 자기를 부인합니까? 부자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을 일이 뭐가 있어요? 가진 거 다 쓰고 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자 중심이라거나 뭐 부자를 대우하다가 앞에 나온 것처럼 왜 너희들 가난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너희들도 가난한 주제에 그 사람들을 업신여이고 왜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그 사람을 대접을 하냐 그런 말이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지금 야고보 사도의 경종은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자를 선망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부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부에 대한 태도는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너 땅에서 너는 부를 통해서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왜 너 또 뭐 하나님 나라에 와서 또 상급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두 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네가 땅에서 가진 것에 대한 영수증을 다 받았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없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고 또 뭘 구한다는 거는 그건 안 맞다. 네 얘기가 안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빈부의 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불안 철저히 신분 사회 속에서 뭐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귀족으로 태어나거나 무슨 뭐 제사장 계급으로 태어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나머지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구약 전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지금 뭐 부자들에 대한 경고하고 조금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는 부에 대한 태도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부를 왜 추구합니까? 부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데 부를 왜 사랑하겠습니까? 부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를 축적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부를 쌓겠어요? 여러분, 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왜 쌓겠습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걸 쌓고 추구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에 대한, 부 자체에 대한 지금 질책보다도 부를 사랑하는 그런 태도, 부를 쌓기만 하고 부를 나눌 줄 모르는 그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다섯 가지 부에 대한 생각, 부자들에 대한 태도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너희들이 왜 썩어버릴 그 재물을 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이 뭐 녹습니까? 은은 조금 뭐 색깔이 변하죠. 그런데 그게 왜 녹이 쓰나요? 그런데 지금 재물은 기본적으로 쌓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게. 그리고 재물을 쌓으면 우리 마음이 그게 같이 쌓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 사랑은 함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까닭은 부 때문이 아니라 부에 빼앗긴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한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긴데 다른 여자한테 어떻게 사랑이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뭐 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묵상하고 돈을 끝없이 세고 그리고 그 돈을 끝없이 쌓다가 부자가 된 거지. 난 털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부자가 됐다.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냐 이 얘기라면 첫 번째는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세라는 건 뭐 구약적인 표현은 되게 종말의 때를 뜻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먼 훗날을 뜻하기도 했어요. 자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재물을 쌓는다고 말하는데 재물을 쌓는 태도 이 자체를 문제를 삼은 거란 말이죠. 쌓아두면 늘 썩기 마련인데 왜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렇게 쌓고 그게 내 마음까지 붙들려 있냐. 이게 첫 번째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추수한 품꾼들에게 삭스를 안 주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해서 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이 땅을 나눠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비 뽑아서 열두 지파가 나눴고 한 지파 안에서도 그 가족들을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부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땅을 넘긴 것이죠. 그리고 게을러 빠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1세기 때만 하더라도 전부 뭐라 그럽니까? 지주 부자들이에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품굽이나 품삭스를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땅 이외의 땅을 늘리면서 그 땅을 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소출만 받는 것이죠. 지금처럼 무슨 뭐 주식을 하고 무슨 뭐 비트코인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부 땅을 경작해서 땅으로부터 나는 소출을 가지고 주로 하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가 쌓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품꾼들의 어떤 그런 억울한 사정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2장 19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22장 13절이네요. 자,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처럼 무슨 공장을 가동하다가 무슨 뭐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이게 뭐 저기 월급을 안 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전부 품꾼들을 들여서 품삯을 지불하는데 이 품삯을 떼먹거나 안 준단 말이에요. 정확히 계산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품꾼이라는 게 자기 땅을 다 이렇게 없이 할 만큼 어려운 사정들이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루 벌어서 자기와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품삯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품삯 비유, 삯꾼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나와도 9시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서 일해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날 살아갈 그들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언제 일했건 일에 따라서 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생존에 가장 최저임금을 따라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날 삯을 지급하는 거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인데 이 부자들이 그걸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부자들이 야단 맞는 이유가. 자, 5절이죠? 시작.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보니까 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 그때나 지금이나 뭐 돈 있으면 돈 쓰는 게 뭔데? 예, 사치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 지금 더 하지 않습니까? 뭐 양극화 어쩌니 해가지고 사치가 뭐 그게 다른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우리는 뭐 사치하면 뭐 그냥 떠오르는 게 옛날에 이멜다 신발장에 뭐 구두가 3천 클레타 뭐 이런 거 떠오르지만은 지금도 뭐 비슷할 거예요. 집에 뭐 집을 크게 지으면 거기 맞는 가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 참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도 소개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젊은 애들이 그거 보면은 뭐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 태어나서 저런 거 한번 못 누려보고 간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애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참.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좀 뭡니까? 한 50년대, 60년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부유한 계층들이 부유한 삶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때문에 그렇게 막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가 일반적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부자들의 삶, 부자들의 무슨 뭐, 뭘 쓰고 사는지, 뭘 바르고 사는지 이런 게 다 알려져 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다 이거 한번 사치해보고 싶은 거, 이 욕망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비싼 브랜드 그 가게에 무슨 뭐 부자들이 줄을 쓴 게 아니라 뭐 애들이 줄을 쓰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사겠다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치하고 방종한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오랜 꿈의 자기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사회 전체는 어떻게 보면 사치와 방종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부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는 그 부자들의 삶을 이렇게 끔찍하게 표현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가축이 도축되는 날까지 먹고 살을 찌웠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들의 삶의 방식을. 죽을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살을 찌우는 가축처럼 몸집을 불렸다 이 말입니다. 하기야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옛날에 뭐 정변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부패한 타락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나중에 드러나는 거 보면 오죽합니까? 오죽해요. 네. 자, 그리고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왜 또 의인?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으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재물이 많은 관심이어서 별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아니면 또 역으로 또 부자들은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다면 더 많은 부를 쌓고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겠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몬 신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건 그들의 문제는 불을 지키기 위해서 내지는 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늘 법적 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1세기, 2세기 때 모든 법적 분쟁이라는 건 재산 다툼이 대부분이고 삭스를 주네 안 주네 뭐 내 땅이네 아니네 지게를 옮겼네 안 옮겼네 이런 거 가지고 다 큰 분쟁하고 소송을 할 때니까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잠언이라는데 보면은 왜 재판장들의 팔이 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부자 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뺏긴 것도 억울한데 또 소송을 해도 이길 길이 별로 없어요. 늘 이게 의인들이 박해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나 너희들에게 뭐 그 사람들이 더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억울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앞에 2장 6절 7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2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와서 뭐 좋은 옷 입었다고 대접해봐야 그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가고 너희들 재산을 소송하고 말이지. 그들이 너희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이름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마음을 빼앗기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 야고보가 물론 1세기 상황이지만 부자들에게 대단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께서도 뭐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부 쌓지 말아라. 그게 헛지 않으면은 부가 쌓으면은 둘 다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쌓기 때문에 쌓는 거 지키느라고 힘들고 쌓는 거 쓰느라고 힘들고 쌓는 것 때문에 자기가 썩는 줄 모르고 썩는 것도 문제고 없는 쪽은 없어서 죽어간다고 또 문제고 관계는 관계대로 사회 전체 형평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회 전체 밸런스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우리가 가져온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중산층이 점점 열버지잖아요. 중산층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과소비 쪽은 더 극심한 과소비를 일삼고 있고 없는 쪽은 점점 더 뭐 어려워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사회가 안전하게 될 텐데 이게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결국은 우리가 뭐 소셜리즘이라는 것, 사회주의라는 게 득세하게 되고 또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또 역학 관계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혁명이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늘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부자들한테 경종을 울렸는데 그게 7절 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형제들 하는 건 대부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 농부가 파종했으면은 열매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내가 가장 큰 이제 덕목이 되는 것이죠. 예.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부족들은 막 기우제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하면 실패한 적이 없고 아무리 실패해도 경험일 뿐이지 실패라고 말 안 하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그걸 길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언제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뵐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억울하네 뭐네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 억울 안 하면 기도합니까? 예.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있으면 기도합니까? 없으니까 기도도 좀 하고 억울하니까 기도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느라고 그 가진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뺏기고 박해받고 이렇게 자기들은 박해한다고 힘들고 우리는 박해받으면서 기도라도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좀 힘들더라도 뭐 하나님께서 아 은혜를 주시는 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깊어야 신앙이 깊어지지 고난이 없는 신앙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천박해졌다 무슨 피상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뜻이죠. 어떤 형태로 고난은 다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물론 그 고난을 기꺼이 우리가 맞았을 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을 때 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난 받는 줄도 모르고 고난 겪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사실 말 안 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뭐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고민들이 집집마다 개인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자, 9절이에요. 그래서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뭐 다 깨먹는 거죠. 그러면 고난 실컷 겪고 입으로 불평하면 입으로 다 까먹는 거죠. 고난의 상급이 좀 쌓일 뻔한데 입으로 까먹고 쌓일만 하면 또 입으로 다 까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래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할 때 인내할 때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 박해를 많이 겪었죠.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던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본이다. 예. 뭐 부자들 가운데 믿음의 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들, 고난받고 박해받고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아시는 대로 예?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죠. 이제 뭐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도 않네. 자,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10절 11절 12절 읽고 정리해 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아,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피해 도망갔던 사도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갔단 말이에요. 붙들려가서 매를 맞았어요. 사도행전 내보면 매를 맞고는 기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매를 맞고 합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우리처럼 뭐 투자한 게 잘 돼가지고 복을 받았다. 뭐 사놓은 집값이 올라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런 거 간증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무슨 교회 가서 간증 집회라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예. 무슨 뭐 병이 나왔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병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서 병나는 사람도 많아요. 뭐 텔레비 보니까 많더만 보니까 뭐 가서 뭐. 예. 뭐 그래서 낫거나 이래서 낫거나 또 죽어요. 다 죽었어요. 또 나왔던 사람들이. 예. 그런 걸 여러분 간증이라고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가지고 교회들 뭐 사람 꼬는 거는 그 사람 불러들이는 거는 옛날에 무슨 뭐 엿장수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걸 뭐. 예?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합당한 고난받은 걸 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두렵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 이 교회도 고난 좀 주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안 오면은 그냥 한번 보십시다. 내가 왜 언제까지 한번 안 주시려나. 이런, 아니 뭐, 그러자면 여러분들 너무 교회도 안 올 거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야. 나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병이라도 좀 들고 몸이라도 좀 아프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니 우리가 뭐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우리가 힘들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이후에 우리의 본격적인 계산이 시작이 되니까 이 계산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살라 이 말이에요. 손해보면은 아 저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손해보면 그건 저금이 되어 있을 거야. 하늘에 난 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그래야 여러분 뭐 복음이 전해지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무슨 우리가 증언을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위를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사다리 타고 위로 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교회 무슨 뭐 이 직분이라는 사다리를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무슨 직분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담임 목사란 말도 없단 말이에요. 목사면 목사지 무슨 담임은 어디 있고 부목사는 어디 있고 무슨 뭐 시종 목사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목표는 주님한테 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한테 칭찬받는 게 전부라는 것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정결케 하소서. 정결하면 고난 줄 일도 없죠. 안 정결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참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이 시대 불가능한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건가요? 주님 우리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두 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구원이 전해지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진 것 모두를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얻겠다는 태도가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믿음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산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형제를 돕는 예배를 오래 드리게 하시고 흩어져 묻별 예배 흩어져 시선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교회를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지만 우리는 귀에 말뚝을 박은 자들처럼 듣지 않습니다. 편하게 듣습니다. 내 식대로 듣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 늘 내 뜻 긋고 아버지의 뜻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본인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 뜻을 꺾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기로 결정한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